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번 주에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 팬데믹 선언은 전염병 위험의 최고 단계로 대다수 사람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WHO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10만 건 이상의 사례가 확인됐고 이 중 4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도 50개 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지난 11일 현재 1천여 명 이상의 확진자와 31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서부 워싱턴 주에서 첫 차량 이동 진료소가 생겼습니다. 운전자들이 차 안에 그대로 앉아서 창문을 조금 열면 검사관들이 진단 장비로 검사를 하는데요. 이런 형태의 차량 이동 진료 방식은 한국에서 처음 시행됐죠. 하루에 수백 명의 진료가 가능한데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차를 타고 나와서 정해진 야외 진료소로 가서 창문을 조금 열어 검사를 받고 또 창문을 닫고 집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빠르고 또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이 한국의 이 차량 이동 진료 방식 세계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첫 번째 차량 이동 진료소를 연 곳은 바로 워싱턴 주립대학교 의료센터인데요. 이곳에서는 하루 40명에서 50명이 감염 여부를 검사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교 직원과 학생들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워싱턴 대학 의료센터 환자 등으로 검사 대상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워싱턴 대학 의료센터 유행병 예방 담당 국장은요. 우리에겐 지금 광범위한 검사가 필요하며 긴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살펴봅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생생 라디오 매거진에서 지난주부터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성의 산실을 찾아서 미국의 대학을 소개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세기의 여성들. 지난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죠.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 여건 개선과 참정권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데서 시작됐는데요. 이후 유엔이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했고 1977년 3월 8일부터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1927년부터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 발표해온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이 앞선 5일 올해의 여성 100명을 선정했습니다. 1920년부터 2019년까지 각 해를 대표하는 여성 1명씩 총 100명을 각각 기사로 소개했는데요. 미국의 여성 참정권 부여 100주년을 맞이해서 100년 전으로 돌아갔다라고 타임즈 측이 밝혔습니다. 1920년대부터 선정된 인물로는요. 1920년대 블루스의 왕후 베시 스미스, 샤넬을 창립한 코코 샤넬, 영국 작가 겸 평론자 버지니아 울프 등이 이름을 올렸고요.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헐리우드에서 인종차별과 싸워온 안나 메이 웡, 또 1930년대에는 이탈리아 교육학자 마리아 몬테소리, 여성 최초로 세계 비행에 도전했던 어밀리아 에어하트, 멕시코의 대표 화가 프리다 칼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1940년대에는 대통령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한 두 명의 영부인이 선정됐는데요. 아르헨티나의 국민우상 에바 페론과 미국의 엘리나 루즈벨트가 꼽혔습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를 대표하는 여성 중에는 20세기 헐리우드를 대표했던 여배우 머릴린 먼로 그리고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로 명성을 얻은 리타 모네로가 있었습니다. 30년을 뛰어넘어 2000년 이후로는 테니스 스타 세르나 윌리엄스,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내 미셸 오바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가수 비욘세 등이 호명됐고요. 스웨덴 소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가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최근 사업가이자 텔레비전 설교사로 잘 알려진 짐 베커 쇼의 짐 베커 씨가 은으로 만든 약을 들고 나와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약이라는 방송을 했었습니다. 가격은 125달러며 바이러스 활동을 멈추게 하고 고령자들의 면역력을 키워준다는 상품 광고였는데요. 그리고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연방거래위원회 FTC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바로 가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에 대한 단속에 나선 정부의 경고장을 받은 건데요. 워싱턴 포스트와 CNN 등 미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짐 베커가 광고한 은치료제 외에 FDA와 FTC는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약품을 홍보하고 기만적이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한 7개 업체에 경고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들 기관이 문제 삼은 것은 식물, 차와 정유, 그러니까 식물에서 추출한 향기로운 휘발성 기름, 또 살균제로 이용되는 콜로이드 은 등의 제품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들 기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홍보되는 제품에 대해 이런 조치를 나선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는데요. 또 구루난다, 비비파이 홀리스틱 클리닉, 허벌 에이미, 제퍼 바이터 실버 등 제품이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FDA와 FTC는 이런 약품들이 환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제기하고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경고장을 받은 업체들은 48시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제품을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FDA와 FTC는 현재 치료제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치료제나 백신은 모두 개발 초기 단계로 안정성이나 효능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시간이죠. 독자의 선택입니다. 함지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가장 많이 보셨나요?
네, 한 주간 독자들의 눈길을 가장 많이 사로잡은 것은 계속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들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본격적으로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소식들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기사는 미 본토에서 파견된 미군 의료 지원팀이 한국에 도착했다는 기사입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With respect to the protective gear that's and test kits that are being distributed.
주한미군은 지난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한미군 내에서
주한미군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미국 본토에서 파견한 미군 의료 지원팀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조짐을 보이자 거의 매일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세계적인 유행병, 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에 10만 건 이상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확인됐고 이 중 4천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상황이 심상치 않은 나라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우선 미국 내 전파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미국은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도 12일을 기준으로 38명입니다. 또 유럽의 상황도 어려운데요. 이탈리아는 12,000명의 확진자에 8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요. 유럽 여행객들의 미국 입국을 30일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앞서 기사에서도 소개해 주셨지만은 주한미군 관련자들 중에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한국인 근로자까지 확진자는 9명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군부대의 특성상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군 의료팀을 한국으로 보낸 거겠죠?
네, 주한미군은 미 본토 특별의료팀이 한국에 도착한 것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고 예방하는 임무를 매일 수행하고 있는 현지 의료진들을 돕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군내 전염병이 돈다는 건 전투태세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밖에 어떤 조치들이 나왔나요?
미국 국방부는 장병과 장병 가족의 한국 이동을 13일부터 60일간 제한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미 본토 등의 병력이 주한미군에 배치되거나 주한미군 병력이 다른 지역으로 배치되는 게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대량 알림체계라는 걸 사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와 도로 폐쇄, 기상정보 등을 공유하는 시스템인데 이를 가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필수 임무를 제외한 모든 이동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한 연합훈련도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당장 여러 연합훈련이 취소된 점이 그런 우려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당초 미국과 한국군은 3월로 예정됐던 전방위 연합지휘소 연습을 연기했고요. 여기에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이었던 미한 해병대 연합훈련과 미한 연합 항만 피해 복구 훈련, 연합 구조전 훈련 등도 일정이 조정되거나 취소됐습니다. 또 한국 공군은 4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 비행장 피해 복구 훈련의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밖에 미 본토에서 열리는 훈련에 한국군이 참관하려고 했었는데 이 계획도 연기됐다고 합니다.
네, 뭐 준비 태세나 주한 미군의 방어 전략 등에 큰 영향을 끼치겠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미 국방부에는 관련 질문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조너선 호프만 미 국방부 대변인은 그러나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미군의 대비태세나 능력에 대한 극적인 감축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윌리엄 번 합동참모본부 부국장은 현재까지 대규모 연합훈련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지만 매일 군 참모와 중대 간 소규모 훈련을 지속하면서 대비태세를 최대한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한미연합사령관이 최전선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병력을 지키기 위해 매우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 볼 텐데 어떤 기사가 독자들의 눈을 끌었을까요?
네, 계속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북한과 관련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사인데요. 김영규 기자입니다.
Measures to contain the combat the spread of COVID-19 such as lockdowns and quarantines as well as treatment of patients.
아울러 국제사회는
북한의 고립 방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현황을 공개하고 국제 지원 단체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이슈인데요. 정작 북한은 감염된 사람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실제로 감염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도 그래서 관련 발언을 한 거네요.
네, 토마스 오웨아 퀸타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9일 북한의 고립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위협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에 참석해 한 발언인데요.
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와 방역, 환자 치료 등은 인권 기준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제사회는 그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고 의료와 과학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북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인정한 것처럼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주민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영양 부족과 성장 부진을 겪었기 때문에 감염이 되면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의료 역량이 제한적이라며 병원과 의료기관들의 전기와 약품, 위생, 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의료 전문가와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완전하고 방해 없는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완전하고 방해 없는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뭐 결국 투명성을 또 강조한 거네요.
네, 비슷한 지적이 또 있었는데요.
네.
국제 언론 감시기구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북한 매체들의 보도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BOA에 밝혔습니다. 북한의 언론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에 관해 국제사회에서 불신이 높은 중국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선전선동부가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언론 보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일찌감치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했는데요. 감염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국제사회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데다 보건 의료 환경도 바이러스를 확진할 방법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북한의 발표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감염증 사태 계속되면서 관련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다음 주에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2일에 이어 9일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Lower altitude, right? That's where it becomes problematic. Because you're not gonna have as much reaction.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과
한국 시간 9일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발사체 세 발을 포착했다면서 한국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발사가 이루어졌군요.
네, 이번 북한의 발사체는 지난 2일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동해 북동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쏘아 올린 이후 7일 만입니다.
네, 지난 2일 발사가 올해 첫 번째 발사였는데요. 또다시 본격적인 발사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까요?
작년에도 북한은 총 13차례 도발을 했었는데요.
네.
5월부터 시작해 11월까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을 쏘아올렸습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이번에도 작년과 같은 양상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이번 미사일의 특성을 좀 살펴볼까요?
네, VOA와 인터뷰한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쏜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라고 가정했을 때 발사 각도가 낮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 짧아진 비행거리와 낮아진 정점 고도 등을 고려하면 낮은 발사각으로 발사하면서 다양한 궤적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낮은 고도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이 사드의 요격 여부 때문입니다.
네.
낮은 궤적의 비행을 방어하는 건 그 사드로 그 방어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사드 미사일의 그 최대 요격 거리는 200km, 요격 가능 고도는 40에서 150km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 발의 정점 고도가 50km였는데요.
네.
요격 가능 범위에 살짝 걸쳐 있습니다. 이번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국장은 고도가 낮은 발사체를 겨냥한 패트리어트 체계 등으로 요격이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한반도의 짧은 종단거리 때문에 요격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자, 정치적인 쪽에서는 또 어떤 분석이 나왔을까요?
이 정치적 메시지는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그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군사적 목적이 더 크다는 건데요.
예.
레리닉 씨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발사는 미사일의 정확성과 회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고 외교적으로 미국과 등을 돌린 이후 북한의 그 내부 불안감이 일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정치적이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왔어도 사실 미국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체를 쏠 때마다 단거리라면서 의미를 축소해왔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해도 계속된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발이 계속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알아봤고요. 다음은 어떤 기사가 있을까요?
이번엔 북한 경제 소식입니다. 북한의 지난해 대중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제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최대 무역국인 중국으로부터 지난해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년도에 비해 양국의 무역은 소폭 증가했지만 제재 이전 수준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네,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통상 중국은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졌는데요. 2017년 이후 국제사회 제재가 가속화되면서 다른 나라들이 무역을 많이 끊었고요. 그렇다 보니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역 적자 폭이 높아졌다고요?
네, 중국 해관청소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25억 7천만 달러치의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억 1천만 달러로 수입액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결국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지난 한 해 23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낸 겁니다. 북한 역사상 가장 큰 적자 규모입니다.
네, 아무래도 북한이 무역 흑자를 기록한 적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적자 과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는 두 나라의 무역액이 국제사회에 공개되기 시작한 1998년 3억 달러를 기록한 뒤 2008년 12억 7천만 달러로 올라설 때까지 줄곧 10억 달러 미만을 유지해왔습니다.
네.
이후 10억 달러 안팎의 적자를 기록한 북한은 2016년 석탄 등 광물 수출의 그 호황에 힘입어 적자폭을 3억 달러까지 줄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당시로선 그 최대 적자였던 15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이듬해인 2018년엔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또다시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작년에는 이보다 더 커진 거네요.
네. 전년도보다 3억 달러가 더해진 23억 달러의 적자가 난 건데요. 지난 3년간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액을 모두 합치면 약 59억 달러에 이릅니다.
네. 자, 이렇게 적자 폭이 커진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최대 대중 수출품은 광물과 의류, 해산물로 이들의 수출 총액은 약 19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품목들이 제재되면서 모두 그 0달러로 줄었고요.
네.
자연스레 적자로 반영된 겁니다. 또 제재의 영향으로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과 대조적으로 북한의 대중 수입은 제재 이전에 비해 약 30%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네, 벌어들인 돈은 크게 줄어든 반면에 지출은 그만큼 감소하지 않으면서 적자폭이 더 커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수출은 거의 10분의 1 수준도 안 될 정도로 줄었는데 수입은 그만큼까지 줄지 않은 겁니다.
예, 자, 독자의 선택 마지막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 세계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과 대응과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북한 내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기사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과 전문가들의 분석에 대해 들어봤고요. 또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라는 소식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이루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 중남부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는 조셉 한 씨의 마지막 사연, 미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보시죠. 탈북 남성 조셉 한 씨. 조셉 씨는 지난 1999년 식량을 구하기 위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했고 2002년 강제 북송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되던 조셉 씨는 수갑을 찬 채로 트럭에서 뛰어내렸는데요. 이후 중국에서 숨어 살던 중 기독교 단체의 도움으로 한국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북한에서부터 물리학자의 꿈을 키웠던 조셉 씨는 한국에서도 같은 길을 걸었는데요. 지난 2009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기초과학을 공부하는 유학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텍사스 A&M 대학교의 방침에 따라 조셉 씨는 미국 유학 7년 동안 학비 전액을 면제받고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위를 딴 이후 대학을 졸업하거나 박사학위를 딴 유학생들에게 일정 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현재 월급을 받으며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조셉 씨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영주권을 따고 미국 시민으로 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미국이 낫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셉 씨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인 두 아들과 지난해 말 태어난 늦둥이 딸을 가진 그는 자신을 딸 바보라고 말합니다.
단단하게 안고
12월 달에 아기가 났죠. 크리스마스 거의 다 돼서 아기 났죠.
막내딸 모습이 눈에 어른거린다는 조셉 씨의 손전화기엔 어린 딸아이 얼굴을 담은 사진이 수십 장 담겼습니다. 한국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했던 아내와 결혼해 미국 유학길까지 올랐던 조셉 씨. 유학생 남편의 도움 없이 아이들을 키우며 버텨온 아내 덕에 학자로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미국 나이로?
마흔살이에요.
마흔이세요?
네.
와, 40에 미국에서 물리학 박사로서 이제 또 다른 연구를 시작하셨는데
네.
어떤 포부가 있으시다면?
포부가 해서 제가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논문 많이 쓰고 학자로서 정말 알아준 학자가 돼서 그러니까 꿈은 노벨상 받고 싶지만 아직 그러니까 그거는 뭐 노벨상은 뭐 잘한 데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 신이 정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는 아무리 잘해도 못 받는.
조셉 씨가 말하는 성공 역시 그가 믿고 있는 신에게 약속한 것이었는데요.
중국에서 때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랬거든. 하나님 제한테 학자로서 그런 탤런트를 달라고 해서 길을 열어달라고 해서 나중에 저 북한 땅에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 학생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학생들이 정말 북한의 과학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학생들 키울 수 있게 하더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20대 청년의 기도 그리고 20년이 지난 현재 조셉 씨의 꿈은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로서 연구를 많이 해서 이곳에서 커리어를 쌓고 저 그래서 나중에 북한이 열리면 거기 들어가서 제가 대학을 세우려고 해요. 대학을.
네. 노벨상보다 더 큰 포부 같으네요.
북한과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 같은 학문을 공부해본 학자로서 로켓과 핵개발 등에 치우친 북한의 과학 분야에서 순수 학문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조셉 씨. 북한이 개방되거나 통일이 되면 그 땅에서 오래전 자신과 같은 꿈을 꾸는 꿈나무들을 양성하는 것이 조셉 씨의 학자로서의 꿈입니다. 조셉 씨에게 후학 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람은 북한의 한 과학 선생님이었습니다.
북에서 있던 그 물리 강자장 선생님의 일거동중학교 그분이 저를 물리 세계에 이끌어 왔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되게 학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문에 정진해야 하고 그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 걸 가르쳐 줬고 학자는 자기가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한테 이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후학들을 길어서 그러니까 내가 없는 후에도 그러니까 학문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계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 지병을 앓다 숨진 강좌장 교수의 가난한 삶을 곁에서 지켜봤지만 조셉 씨는 기초과학 연구자로서의 꿈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조셉 씨는 한국도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만 다행히 미국은 기초과학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하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북한의 개방과 한반도 통일은 아직 먼 얘기 같지만 조셉 씨는 미국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10년 뒤에 박사님 모습이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보신다면?
10년 뒤에는 뭐 한 몇 년 후에는 교수가 되어있겠죠.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학자로서 어느 정도 학교에서 지위도 있고 학교를 제가 올거나이즈 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이래하면 이번에도 저희 연구원 어떤 교수님이 학회 군 학회를 국제 학회를 이렇게 조직하고서 또 그다음에 제가 자체로 펀드도 많이 따고 프로젝트도 지도하고 그러니까 리드해서 나가는 그런 학자 지금은 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지도를 받거나 그냥 코옥을 한다면 직접 제가 프로젝트 책임자가 돼서 이렇게 이끄는 그런 학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조셉 씨는 자신이 이런 영향력 있는 학자가 되고 싶게 만든 롤 모델로 자신의 연구를 지도하고 있는 교수를 꼽았습니다.
지금 지도 교수님이죠.
과학자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그 인류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발란스 걸리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수승이 노벨상 수상자거든요. 78이에요.
그분처럼 되고 싶으세요?
네. 그분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은 연구도 하면서 학생들 이끌고 연구단을 이끌거든요. 그 펀드도 많이 따와요. 펀더멘탈하다고 기초적인 그런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연구. 우리가 이거 뻔한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연구해서 거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하면 투명망 뚫은 거 들어보셨어요? 그걸 이런 쪽으로 만들었어요.
아주 가까이에 롤 모델이 있는 만큼 이 교수로부터 배워가며 학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를 조셉 씨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9살 어린 나이에 과학자의 꿈을 키웠던 탈북자. 후학 양성에 대한 포부를 갖고 있는 학자로서 자신과 같은 꿈을 키우고 있는 탈북 청년들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건 어디나 같아요. 같은 그 구에 따라서 하면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그에 대해서 그리고
도전하라.
네, 도전하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다 계획을 짜고서 이렇게 그냥 차근차근 하나 보니까 모든 것이 뭐 100걸음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니까 거기서 다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자기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다 원하는 곳까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가면 될 수 있는 건 꿈을 꾸게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지금 현재 모습이 이렇게 그러니까 위축되어 있잖아요. 많이 탈북자들.
확고한 뜻을 세우고자 하면 길은 반드시 열려 있다면서 처한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1892년, 이때 미국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불만이 커져갈 때 인민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이 생겨났습니다.
철도는 어제도 오늘도 돈을 잘 벌고 있지요. 하지만 농업은 뒷걸음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동맹이란 이름의 지방조직을 만들어서 농민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북부동맹의 지도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새로운 전국적인 정당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반면 남부동맹의 지도자들은 이 북부동맹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38부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시대.
북부동맹과 남부동맹은 1890년 주지사 선거와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서로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시간을 끄는 것보다 선거에 집중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대신 미국의 농민을 돕는다는 큰 뜻 아래 일치를 이루며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결국 북부와 남부 동맹은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주지사와 주의원,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농민 출신 후보들을 대거 당선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농민단체 지도자들은 1890년 선거에서 농민 출신 후보들이 승리한 데 대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이면서도 빠른 속도로 선거에서 승리할 거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놀랄 만큼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선거 결과를 통해 북부 동맹의 지도자들은 모든 농민을 대표하는 정당을 만들 때가 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남부 동맹의 지도자들은 이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농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는 큰 물결에 동참해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지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남부 동맹의 지도자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만 정치력을 가질 뿐 전국적으로는 아무런 정치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892년 대통령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미국의 농민 동맹들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에서 합동 전국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새로운 정당의 이름은 인민당이었고요. 자신들을 인민당원으로 불렀습니다.
농민들의 합동 전국 대회에 참가한 대의원들은 새로운 정당의 정강 정책을 승인했습니다.
인민당의 정강은 중앙정부가 국가의 철도와 전신, 전화체제를 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민당의 정강은 은행이 아닌 정부가 화폐를 공급해야 하며 은화 생산 제한을 철폐할 것을 주장합니다.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이민을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인민당은 농민들을 돕기 위한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농민들은 농산물을 정부 창고에 보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산물을 정부 창고에 보관하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팔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농민들은 낮은 이자로 정부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빌린 융자금은 농산물을 팔아서 상환하면 됩니다.
인민당은 보다 더 민주적인 정부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선거에 비밀 투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의회에서 선출하는 상원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민당의 주장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민당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믿었고 인민당의 주장이 국민들을 더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농민과 노동자, 중소상인 같은 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민당을 지지했습니다. 인민당원들이 비생산업자라고 부르는 계층은 부유한 은행가와 산업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 비생산업자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비생산업자들이 정치력을 장악해왔습니다. 이제는 이 정치적인 힘을 생산업자들과 나눠 가질 때가 됐습니다. 국가의 부가 늘어나면 생산업자들도 이 늘어나는 부에 대해 정당한 몫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가 돈이 많고 잘 살게 되면 은행가와 기업가 같은 부유층들만 더 부자가 될 게 아니라 노동자, 농민 같은 우리 비생산업자들도 더 잘 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정치적인 힘을 가져야 합니다.
인민당은 189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임스 위버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제임스 위버 후보는 하원 의원을 지냈고 남북전쟁 때 북군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188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군소정당 후보로 대권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은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을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1892년 대통령 선거운동은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선거 몇 달을 앞두고 노동 분쟁이 주요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홈스테드에 있는 카네기 철강 회사의 공장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철강 노조는 이 파업이 철강 회사 측이 임금 협정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철강 회사와 노동자들 간의 긴장이 몇 달 동안 계속된 다음 카네기 철강 회사는 파업을 철회시키기 위해 300여 명의 사설 보안관들을 파업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결국 사설 보안관과 근로자들 사이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고로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즉시 철강 공장에 주 방위군을 파견했습니다. 철강 노조는 몇 차례 더 파업을 계속하려고 시도했지만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철강 노조는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에서 철강 노조가 사라졌고 40년이 지난 다음 노조가 다시 조직됐습니다. 이외에도 뉴욕에서 주 방위군이 철도 근로자 파업을 철회시키는 데 동원됐습니다. 연방정부군은 아이다호주에서 일어난 은광 파업을 진압하는 데 동원됐습니다. 유권자들은 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군을 동원한 사실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분노한 유권자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근로자 파업을 철회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한 정부를 비난하며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과 인민당에 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18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벤자민 해리슨 후보는 패배했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박영서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들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세계 최고 명문대학의 하나, 하버드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버드대학교는 흔히 아이비리그라고 부르는 미국 동부 명문 사립 8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이비리그 대학에는 하버드대학교를 비롯해서 예일대학교, 프린스턴, 펜실베니아, 컬럼비아, 코넬, 다트머스, 브라운 대학교가 들어가는데요. 담쟁이 넝쿨 식물인 아이비, 그리고 연맹이라는 뜻의 리그가 합쳐 만들어진 이 이름에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명칭은 1934년 미국 대학교들의 그 스포츠 연맹 중에서 특별히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8개 사립대학들을 일컫는 용어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남에 따라서 이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는 이에 속하는 8개 사립대학들이 스포츠 영역을 넘어서서 학문적인 명성도 최고치에 다다르기에 따라서 이 8개들을 통틀어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이들 8개 대학교 모두 미국의 대학교 연례평가에서 상위 20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8개 아이비리그 대학교 중에서 코넬 대학교만 제외한 나머지 7개 대학교는 모두 기독교 교단을 배경으로 시작됐는데요. 하버드대학교는 켈빈주의를 신봉하는 회중교회 중심의 청교도들의 신앙 노선을 바탕으로 시작된 학교입니다. 1643년에 발간된 뉴잉글랜드 지역 안내서에는 이 하버드대학교가 어떤 이념으로 출발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학문을 무궁히 발전시켜서 이를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남기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교회에서 무식한 목사가 사역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교육 전문가 선승호 씨 도움 말 더 들어보시죠.
미국의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에서 식민지 시대에 그 설립된 대학교는 7개입니다. 코넬 대학교만 그 후에 설립되었는데요. 하버드 대학도 역시 설립 초기에는 목회자를 교육하고 배출하는 신학교였습니다. 그러다가 1708년 존 레버렛 목사님이 초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청교도 인형과 신앙 중심에서 탈피해서 순수한 학문 중심의 교육 근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교도 신앙 중심이 하버드 대학의 버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사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미 신대륙의 최초로 설립되는 최고의 인류 대학이 되는 주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버드대학교의 교훈은 Veritas, 라틴어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현재 학부인 하버드 칼리지에 조기 지원하는 학생들은 11월 1일에 원서를 마감해서 보통 12월 15일 전으로 입학 허가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그리고 1월 1일에 원서를 마감하는 정규 지원은 보통 3월 말경에 입학 허가 여부를 통보받게 되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에게 이 둘의 차이점을 물어봤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고 얘기하기는 참 힘들고요. 그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 지원의 경우에는 많은 것이 준비된 학생이면 아주 좋습니다. 정기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 학생이 고교 12학년 가을 학기 동안 보다 나은 성적을 얻고요. 교내의 특별 활동을 좀 더 보강한 후 아주 면밀하게 준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조기 지원보다 유리한 점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거의 대부분들은 초, 중, 고등학교 시절 동안 사실은 공부에 몰두하느라고 그 모든 시간을 학업에 보냈기 때문에 서로 간이 남하고의 그 긴밀한 대화의 채널이 되는 것은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입학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다양성을 배우게 됩니다.
하버드대학교에서는 또 풍부하고 다양한 교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손승우 씨 도움말입니다.
하버드대학 캠퍼스 안에는요. 언제나 연극, 음악제,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하지만 이 흥청거리는 파티 문에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허락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새벽 1시만 되면 모두 파장을 하고 끝내고요.
네.
대학생들은 다시 학생의 본연의 자세로 학업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이 훗날 사회에 나가서 전문성을 발휘할 만치의 그 모든 재반 교육 과정은 하버드 대학 내 학생 체크 과정에서 시작된다고 할 만치 상당히 다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세계를 움직여온 수많은 하버드 동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36년에 불과 9명의 학생으로 출발한 하버드대학교는 그동안 많은 노벨상 수상자와 퓰리처상 수상자 등 세계를 움직이는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하면서 세계 최고의 지성의 상아탑으로 우뚝 섰습니다. 역대 8명의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출신입니다. 현재 전 세계 200여 국에서 생존해 있는 동문만도 약 37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로부터 하버드가 배출한 인물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더 들어보시죠.
예, 1939년 졸업생이었던 저명한 지휘자 레오나르드 번스타인은 대학 시절 교내 음악 서클에서 아주 적극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또 1973년 졸업생인 베나지르 부토는 최초로 엘리엇 하우드에서 생활한 맹렬 여학생으로 후에 파키스탄의 수상이 되었고요. 벤 브래들리는 닉슨 대통령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했던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세상에 처음 폭로했던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또 당시 사건 수사의 진두지휘를 맡았던 아키발드 콕스도 하버드 졸업생으로 학창시절에는 스쿼시팀에서 맹렬하게 활약했던 선수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인기 영화배우인 타미 리 존스는 학창시절에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기숙사 룸메이트로 1969년에 하버드로 우등으로 졸업한 게 알려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세계적인 첼리스트인 요요마, 윌리엄 랑키스트 전 미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 현 대법원장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워낙에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Would you guys be interested in hearing the shortest tour in Harvard's history? 입시철이 다가오면 많은 학생과 부모들이 하버드 대학교를 찾는데요. 이때는 대개 하버드 재학생들이 방문객들을 안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 가이드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버드만이 제시할 수 있는 고유의 특징을 가진 학생은 없다는 게 특징이라는 게 일반적인 대답이라는데요. 그러니까 하버드라는 어떤 틀로 규정할 수 없을 만큼 학생들 개개인 모두가 특성이 있다는 게 하버드 학생들의 특징이라는 거겠죠. 하버드 칼리지 졸업생인 문일용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교육위원회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하버드 대학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아마 학생들이라고 제가 뽑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이제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이제 학생들을 봤거든요. 결국은 그 어느 분야에서든지 이 다음에 사회 진출했을 때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위주로 뽑고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통해서 서로 배우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지니아의 그 알렉산드리아 시에서 살면서 갔는데 제가 가보지 못했던 아주 시골서부터 큰 도회지 그리고 외국에서 온 학생들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그 학생들이 추구하는 그리고 공부하고자 하는 것도 참 다양한데 같이 4년 동안 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할 수 있다는 우수한 그런 학생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참 특권이자 특징이면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현재 하버드에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온 3만 6천여 명의 학생들이 학부와 대학원,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각자의 특성과 관심 분야를 살려서 날카로운 예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학생 중에는 중학생도 있고요. 70, 80 고령의 학생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버드대학교는 나이와 인종, 종교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 영재들이 자신의 평생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집결하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